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고에서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한 이 역사를 경험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올라오는 그 말씀이죠. 예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25km에서 27km 그 정도 됩니다. 한 2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장정이 편안하게 걸어서 한 7시간 이 정도 넉넉하게 잡아서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더 힘든 코스죠, 이 코스가.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800m고 굉장히 높은 지대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죠. 그러니까 해수면보다도 250m나 밑에 있는 가장 낮은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고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는 그 길은 점점 올라가는 길입니다. 상당히 경사도 있는 그러한 길을 25km 정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아마 걸어가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무엇보다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5천명 여자와 늙은이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의 무리를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졌고 어쩌면 이분이 메시아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문들을 다 듣고 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같이 가던 무리들은 종려나무를 꺾어서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이분은 승리의 왕이다. 승리를 앞으로 쟁취해 주십시오. 이란 의미를 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소리를 질렀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 왕국의 영광을 그 후손으로서 재건해 달라 그러한 의미를 담았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따서 한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저기에 호산나에 해당되는 문구가 어떤 문구이겠습니까? 저기에 호산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 이제 여러분들은 지식이 있으셔서 구원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요. 맞습니다. 호산나는 호시아 나의 합성인데 나는 이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뜻이고 호시아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비슷한 단어들을 보면은 어원이 같은 어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호시아 그러면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이름들이 있죠? 구약 이름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있죠. 또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표현을 할 때는 예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 호시아, 여호수아, 예수는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시아 그러면 구원하소서, 나를 붙이면은 지금, 이제. 그래서 호산나 그러면 지금 구원해 주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호산나 외친 이유는 지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 로마의 압제하에서부터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또 정치인들, 그리고 지금 부패해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입성을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이들은 우리의 왕, 즉 유대인의 왕을 연호하고 있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이 만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초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함께 가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이 무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진정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끝까지 따를 만한 사람들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고 계십니까? 잡혀서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피가 터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같이 소리를 지르며 산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러한 장면을 가리켜서 동상이몽이라 그럽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은 이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호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다 흩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알고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의 진정한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주 초라한 입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보면은 백마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있다는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보시면 도대체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인지, 미친 사람인지, 장난하는 건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왕으로 입성을 하신다고 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저는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라고 한다면 부끄러워서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만약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라고 한다면 부끄러워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입성을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다 드러내놓은 상태에서 일부러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당당하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문으로 들어간다. 그것도 정문으로 들어간다. 나는 눌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니 앞으로 나를 따라올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걸어가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같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서 정면으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오라는 것입니까? 먼저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에 대해서 묘사하는 단어가 있죠. 아무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누구도 그 나귀, 어린 나귀의 등에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아직 어린 나귀입니다. 그러니 그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시면 비틀비틀 힘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냐면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힘은 없지만은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힘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힘은 없지만은 비틀비틀 거린다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순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음행을 설명을 할 때에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죠. 신부는 신랑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오로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다른 남자에게 기웃거리는 것은 곧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마태복음 21장 5절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낮추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 낮출수록 그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죠.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낮추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것이죠. 왜?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낮추고 낮추어서 그래야만 그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가 바늘길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순결함과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결함과 그리고 겸손함이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가되 당당하게 정문으로 그렇게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참으로 외로워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당당하라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정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정의롭습니다. 투명하고 진실하고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정상적으로 정면 돌파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부작용이 없고 숨길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면으로 정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고자 하느냐? 네가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네가 나를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면은 마음의 문을 열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는 정면적으로 숨길 것 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구세주로 찾아오신 거죠.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몰래 들어옵니다. 담을 넘어서 들어오죠. 도적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숨어있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음모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미국이 전쟁을 할 때는 먼저 선포를 합니다. 선전포고죠. 쳐들어간다. 우리가 반드시 칠 거다. 준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칩니다. 정면으로 붙어서 싸워서 이기는 거죠.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는, 남침을 할 때는 주일날 새벽에 군인들이 많이 휴가 가고 다들 잠들어 있는 그때에 몰래 쳐들어왔었죠. 마귀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이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불법으로 이겨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깨끗하게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감추고 속이고 은밀하게 하면은 그 순간은 되는 것 같지만은 결과를 보면은 나중을 보면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승리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면적으로 돌파를 해 나가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당당하게 들어가신 이 모습처럼 언제나 우리도 당당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정식으로 원해야 주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몰래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겠느냐라고 문을 두들기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어야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면서 평강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식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정식으로 우리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놓고 선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라. 가정에서 몰래 몰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은 선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핍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가족들로 하여금 원수들에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 핍박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너를 분명한 주가 되어서 도와줄 테니까 너도 공개적으로 선포하라. 나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응답을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신사입니다. 주님은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은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오셨던 겁니다. 주님은 빛이시고 사탄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밝은 곳에서 역사를 하시고 밝은 대로 이끌어 가셔서 결국에 보면은 내가 빛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탄을 따라가면은 어두운 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어두운 그곳에서 초라하게 결국에는 그렇게 전락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몰래 숨어서 오지 않고 문 앞으로 정식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정식으로 맞아들이고 환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분을 영접하려고 그 겸손한 왕, 순결한 왕, 겸손한 왕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순결의 왕,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 위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염려 덩어리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날마다 씻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순결의 왕, 겸손의 왕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도 초라해질 것 같고 힘없이 살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죠. 당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순결함과 겸손의 왕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인생은 노래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갔을 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1843년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만은,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약혼녀가 강 건너편에서 말을 타고 다리를 건너오다가 떨어져서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장면을 강 건너편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엄청난 상처가 되었죠. 그래서 그 아일랜드에 살지 못하고 캐나다로 이주를 합니다. 캐나다에 가서 캐서린 로체라고 하는 여인과 또 약혼을 했습니다. 몸이 약했던 이 여인이 침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다가 한기가 들어서 감기가 걸리고 그리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다가 폐렴에 걸려서 결혼 4개월을 남겨놓고 또 그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약혼녀를 모두 잃고 난 이후에 이분은 심한 고통 속에, 좌절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졌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비관하면서 나는 안 되라고 소리 지르다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가 찬송을 기록을 합니다. 그 찬송가가 우리나라 369장에 있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일어서죠. 내가 지금까지 좌절과 죄악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내 죄짐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가 2절까지만 이 찬송가 가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어 독신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목회를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미친 듯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과일과 채소 찌꺼기에 맞기도 하고 야유를 받기도 하고 경찰에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재물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다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다가 느지막하니 고향 아일랜드로 돌아갔습니다.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남루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조롱과 조소를 보냈죠. 고향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를 받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질 텐데 오히려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른 또 찬송을 작사를 했는데 바로 369장의 3절입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그가 조롱과 멸시 속에서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서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분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도와주실 이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답답하고 괴롭고 스트레스와 우울증, 온갖 괴로움과 질병들, 하루하루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짊어지고 가실 분도 예수님밖에 안 계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의 부끄럼을 대신해서 그분이 옷이 찢겨지시고 채찍에 맞아주셨죠.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당하는 이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쁨을 얻었고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 찬송가를 살펴보면은 이분의 이름을 자주 볼 수 있을 겁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 자주 나올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제가 이분이 작사한 곡을 세어보니까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찬송이 21곡입니다. 이분이 쓴 찬송입니다. 아이직 왓츠 목사님은 12곡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쓴 찬송은 13곡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가 쓴 곡은 21곡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란 구세주 예수 내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송도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입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이 멀었습니다. 의사가 약물 처방을 잘못해서 태어나서 6주 만에 이 갓난 아기가 눈이 멀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어머니는 절규를 냈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입니다.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살이 되었을 때에 이 딸을 극진히 사랑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1살이 되었을 때 누구보다 의지하고 사랑했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이 크로스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눈도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버린 그런 상황에서 그가 어느 날 교회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의 귀에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가가 그의 가슴을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네. 내가 이 벌레 같은 나 자신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가슴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제서야 믿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는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의 어두운 과거를 다 씻어버리는 눈물이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가사처럼 몸 밖에 드릴 곳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내 몸도 주님께서 드리면은 받으실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주님 제가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고 오는 그러한 감동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바로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작사했던 곡이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이 찬송가곡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비한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곡이었죠. 95세까지 살면서 집의 나이로 96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크로스비 여사는 8,000곡 이상의 찬송가 곡을 기록을 냈습니다. 이것은 그의 머리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막 기록을 한 것이죠. 그녀 인생이 완전히 찬송가를 작사를 하면서 달라졌습니다. 부흥 집회에 가서 간증 집회를 많이 했는데 그날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분에게 크로스비 여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 그거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크로스비 여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목사님 제가 만약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 눈을 감겨주십시오. 감겨주십시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 크로스비 여사가 하는 말이 내가 천국에 가서 처음으로 눈을 뜨고 처음으로 보는 분이 예수님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가 첫 번째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너무 겨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92세가 되어서 그의 생일이 되었을 때 그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나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불행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조셉 스크리번과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세상에 대해서 당당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당할 수 없는 처지였죠.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좌절 가운데 살다가 그 인생 끝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은 겸손의 왕,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처럼 순결하고 겸손하게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삶은 공통점이 바로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래를 잃어버린 세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는 노래와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약합니다. 약하지만은 그러나 순결하게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당신의 백성과 겸손한 당신의 백성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곳에는 노래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평강과 기쁨이 있는 곳이죠. 세상에 나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고백을 눈먼 크로스비 여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는데 못 죽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성도이고 반드시 그 길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순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세상에 나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겸손하게, 순결하게, 초라했지만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성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깨닫고 걸어가셔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